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희 집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음식 솜씨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칼치찌개로 유명하다는 식당에 뭐 모임이 있어서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전 느낌에 칼치찌개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하나 싶을 정도로 맛이 좀 없어요. 우리 거꾸로 하면 제 집 칼치찌개가 맛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칼치찌개를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이 칼치가 몸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칼치 대가리 있고 이 꽁지 쪽은 있는데 이 가운데 토막이 잘 없습니다. 그 어디 간지 아세요? 그건 소금 간해서 보통 따로 나눴습니다. 누구 주려고요? 대체로 손자나 손녀 몫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통통한 거는 잘라서 간에서 이건 손자나 손녀 줄, 구워서 주려고 따로 떼놔놓고 이제 이 머리하고 꽁지하고 이쪽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대체로 맛은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 몸통이 낫죠? 옛날부터 어두육미라 그랬습니다. 고기는 생선은 머리 쪽이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육류는 꼬리 쪽이 맛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매운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매운탕이라고 그러니까 대체로 뭐 머리하고 뼈다구만 넣어서 하는 매운탕을 봤으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생선도요 그 몸통이 좋더라고요. 몸통을 따로 떼내거나 이 어른들은 주로 이 생선 머리 부분, 대가리 부분을 어른들이 발라 먹던데 정말 그것이 맛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자식들 생각해서 어른들이 거기를 먼저 손을 대고 가운데 통통한 것은 자식들에게 밀어준 거죠. 사실은 자식들 생각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밀어내고 하는 이런 부모 마음을 빨리 헤아릴수록 철이 빨리 드는 거죠. 그런 걸 나이가 들어서까지 제대로 못 알아듣는 바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우스개가 하나 생겨났습니까? 할머니들 소복이 도시락 사서 놀러 갔는데 어느 할머니 도시락 딱 열어봤더니 반찬에요. 생선 대가리만 소복이 들었더라 뭐 그런 얘기 있죠. 그 집 며느리가 왜 자기 시어머니 도시락 반찬통에 생선 대가리만 소복이 넣었겠어요? 평소에요. 야야 나는 이게 맛있다 나고 많이 팔아가 먹었거든요. 아마 좀 많이 모자라던 며느리 아니겠습니까만은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걸 이 머리 부분 꼬리 부분 살이 별로 없는 부분이 맛있다고 하는 거 빨리 눈치를 채고 철이 좀 들면요. 진짜 이제 그 부분은 자기가 먹고 중간에 통통한 부분을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어른들께 밀어드리는 철이 빨리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화목제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본문 속에서도요. 꼭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문에 물씬 풍겨납니다.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빨리 쭉 읽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하니까 그제서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그리 좋은 버릇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박또박 무슨 말인지 생각하면서 좀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 그걸 느끼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목제는 강제로 드려야 하는 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것이 있을 때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특별히 소원을 해야 할 경우에도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물을 쓸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경우 화목제로 소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번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이 예물을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제사에서 사용된, 특히 번제에서 사용된 짐승은 전부 수컷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암컷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분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그 앞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혹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뭐 과거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가만히 한번 살펴보셔요. 차별이 없던 시절이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남녀가 평등합니까? 누가 더 세죠? 집에서는 여자들이 좀 센가 싶은데 밖에 나와보면 또 여전히 여자들이 많은 것 같고 뭐 좀 그런 세상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참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같이 얘기를 하다가요. 그 명절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명절에 집에서 뭐 하느냐 이랬더니 명절에 이제 뭐 주로 하는 얘기들이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 준비 뭐하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었더니 이분이 한참 듣더니만은 남자들은 뭐하냐고 물어요. 그 우리는 못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걸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전부 여자들이 할 얘기라. 남자들 뭐합니까? 텔레비전 보고요. 고스톱 치고요. 그러니까 이 외국 분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명절에 여자들은 제사 준비한다고 요리한다고 그 난리 치르고 남자들은 그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놀고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여러분, 남자들은 그거밖에 안 합니까? 중요한 일 하잖아요. 여자들이 음식 준비 많이 하면 남자들은요? 제사 지내는 일 하잖아요. 그냥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만 보세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음식 사와서 준비하고 정당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그거 제사 지내는 사람하고 누가 중요한 일을 합니까? 복이 나름인데요. 복이 나름인데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 이런 식으로 남녀를 구별을 해서 살았습니다만은 화목 제물에서 암수를 구분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서로 누가 위에냐 누가 어른이냐 이러면서 싸우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이 균형을 깨뜨렸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아주 처음 내려진 지시사항입니다.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도전자. 말하자면요, 그 성경 역사 인류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요즘 아이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그냥 맞짱 뜨고 덤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대단한 위인이었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덤빈 사람요. 누굽니까? 아이들 학교 보면 가끔 선생님이 뭐라 하시는데 말이 전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감히 그 대꾸를 잘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떤 용감한 아이 하나가요. 선생님 말씀에 감히 덤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실컷 얻어 터지죠. 그렇지만 아이들 사이에는 영웅이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 덤벼들었던 사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라멕입니다. 최초의 중원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요.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요즘 말로 하면요. 경제계, 문화계, 정치, 경제 이걸 한 손에 다 틀어잡은 거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 거물, 그 능력을 가지고 저지른 짓이 뭐냐니까 두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부른 소위 말하는 칼의 노래, 검가라고 불리는 그 짧은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큰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최초의 중혼자 그렇게 이름 붙이지만 아내 두 사람 내린 것이 그 인류 초기에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는지를 그 성경 본문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정식 아내 외에 몰래 아내 하나 감춰둬도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도전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빌린다면요, 예수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도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허용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 사람들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도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서신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말씀 속에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역사를 더듬어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왕이 나온 시절이 있었나요? 흔치 않습니다만 잘 보세요. 무슨 여왕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셌답니다. 신라시대입니다. 그 여왕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선 중기만 해도요, 여자들이 셌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을 보고 자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때는 시집살이를 간 게 아니고요, 처가살이를 갔습니다. 우리 요 근처에 있는 몇몇 서원들도 가만 보시면 전부 처가살이 들어와 있으면서 살았던 그 유명한 학자들이 처가살이 했던 곳입니다. 꿈 같은 얘기다, 그죠? 어떻게 시집살이를 안 가고 처가살이를 다 갔을까요? 여자들이 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 그 시대에 넘어오면서 현재까지 넘어오면서 남자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게 됩니까? 학자들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이런 겁니다. 평화가 오래 지속이 되면 여자들이 세졌는데요. 전쟁을 거치고 나면 그게 바뀐답니다. 그럴 만한 사유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다시 그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한 지가 이미 오래됐고요. 여자들이 상당히 세졌습니다. 그것은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가 사라지고 난 후에 평화가, 세계적으로 평화가 오래 지속이 된 부작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작용은 막 계속되는 게 좋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누가 위에냐 누가 우세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 되어서 구별 없이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화목제 제물에서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데 어디서 드립니까?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란 말이 있고요. 2절에 보시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나 회막 문 앞에서라는 것은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좁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넓게 보면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의 예배든 우리의 삶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게 물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 수가성이 있던 곳이 아마 그리심산 가까운 곳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은 그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그 다음에 유명한 답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다 외워놨는데 이 성경책이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열심히 외워놨는데 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좀 억울합니다만은 어떡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에서 가는 건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고 장소 개념보다가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여호와 앞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까?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말란 뜻입니다. 가정에서 뭘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 앞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은 일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참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누가 좀 안 봐주나. 누구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군가가 좀 봐주기를. 그 누군가가 또 봐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기분 좋은 거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 앞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마음조차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충성하느냐 하는 건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 일을 좀 하다가 내 기분 좀 나쁘다고 에이 경상도 말랍시다. 차버려라. 이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체면이 좀 깎이고요. 심정이 좀 상하고 속이 좀 아파도 하나님만 보고 그냥 꾸박꾸박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은 몹시 상하지만 내가 되면 사람 때문에 그랬느냐.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좀 힘들고 화가 좀 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뚜벅뚜벅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만 보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기도하러 와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좀 살피지 마셔요.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왔습니까? 기도하러 왔거든요. 그럼 누가 왔나 안 왔나 살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조금 과해지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예배 드리러 오면 옆에 사람이 와도 아는 채도 안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도 아는 채를 안 했습니다. 언제 아는 채 합니까? 예배 다 마치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 그래도 좀 문제가 되니까 또 예배 도중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 또 다른 성도가 와서 앉으면요. 그냥 가볍게 인사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만은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으면 사람은 좀 의식하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절 다시 보세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란 말을 하죠. 그 예물의 머리 어디에 안수하란 얘기입니까? 소에게 안수하란 얘기죠. 이것은 오래됐습니다만 레위기 1장의 번제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도 안수를 받습니까? 짐승에게 안수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안수 개념으로는 짐승에게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안수의 그 근본, 기본적인 뜻은요,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이 소에게 안수함으로 해서 이 소하고 나하고 하나다라는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소가 죽어요. 그럼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소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라는 뜻에서 그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로는 짐승에게 안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죽어야 할 인간은 나라는 겁니다. 여기 소가 죽지만 소가 죽는 게 아니고 죽어야 할 놈은 내다. 그런 뜻에서 이 소에게 지금 안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산다면 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있는 바람에 가정이 문제가 되고 교회가 문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말이 좀 길긴 긴데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내가 확실히 자랑하는 거 하나 있는데 바울이 자랑을 했습니다. 뭘 그렇게 대단스럽게 자랑했습니까? 확실하게 내 말하는데 내 자랑 하나 하겠다. 무슨 자랑입니까? 그 다음에요? 나는 내가 확실하게 자랑 하나 한다.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바로 머리 아픈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먹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 짐승은, 다른 말로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이라고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 나의 죽음 대신에, 옛날에 유대인들은 소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죽어야 할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할 인간은 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 뜻에서 여기에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 겁니다. 그 다음 조금 들어가서 2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짐승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했습니다. 왜 피를 뿌립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참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먹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뭐.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은, 아담이 대표로 저지른 그 범죄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이라고 말합니다.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는 뿌리고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뭘 드리느냐를 한번 보셔요. 화목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3절 다시 보십시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나님께 드려요? 기름을 드리라는 겁니다. 기름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요, 이걸 기름이란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이걸 비계라 그러면 됩니까? 돼지를 잡으면 비계가 많이 나오죠. 먹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비계요. 정육점에서 살을 다 발라내고 비계는 따로 푸대에 담아놓으면 그것도 그다 가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그저 한 푸대 제가 구해가 그름으로 만들어 볼 거라고 해가지고 마당에 갖다 파묻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드리라 하십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 근처에 붙어있는 그 껍풀, 여전히 기름입니다. 비계 덩어리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는 부분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 조금만 넘겨서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끝에 보시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기름 여전히 비계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비계는 전부 하나님 것이니라. 묘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요, 모든 살코기는 내 것이니라, 이 있습니까? 이 있습니까? 뭐 있는 모양이죠? 아, 하나님께서 살코기는 다 내 거다, 그러면 어둡을 칠 거예요. 드려야 되지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남는 거요? 뼈하고, 기름하고, 뭐 껍데기 밖에 안 돌아오겠죠? 유감 있습니까? 아, 드려야지, 그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엄숙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모든 기름은 내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좋은 거 많이 있는데 하필 그걸 달라 하십니까? 얼마나 황송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먹지 아니하는 기름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살코기는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하면 됩니까? 돼지비계 몇 점이 동동 떠 있는 국은 하나님께 드리고 집안에 어른 드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살점은 굽어가지고 자식들 먹고 이랬다 쳐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무지 사람 사이에서도 있을 수 없는 듯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군에 있을 때는 뭐 먹는 게 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오늘 요리가 뭔가 늘 살핍니다. 그래서 저 돼지고기 국 이렇게 돼 있으면요. 점심 먹으러 가급적 늦게 갑니다. 거꾸로네요. 일찍 갑니다. 돼지고기 국인데요. 살코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위에 좀 뜨는 비계라도 얻어먹으려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그건 위에 뜨가 있기 때문에 뜨면 처음에는 좀 나오는데 그것도 좀 뒤에 가면 없습니다. 살코기는 어디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메뉴판에 그 닭고기 뭐 이래 나오면 닭고기 국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요. 그날은 어쨌든 늦게 가야 됩니다. 왜요? 닭고기 국은 끓여놓으면 이게 밑에 깔려있거든요. 휘휘 저어서 떠도 늦게 가는 게 고기가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맛있는 살코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말하나 마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재물 크기에 욕심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먹지 않냐는 피계를 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고기는요.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드리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달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부모가 정말 자식에게 용인한 거 달라 합니까? 하나 줘 해도 안 주고 내 빼면 재밌다고 따라다니면서 야 하나 주라 이러지만 정말 애한테 중요한 거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 그런 거 아닙니다. 안 줘도 귀엽죠? 주면요? 더 귀엽죠? 주면 그거 낼름 받아 먹습니까? 진짜 좋은 것 같으면 안 먹어요. 가서 이따 다시 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그러는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힘드시죠? 여러분 정말 내가 충성하면서 내가 이렇게 드렸다고 할 때 아 참 이러지 마세요. 겨우 기름칠을 드린 겁니다. 겨우 하나님께 기름칠 그거 드려놓고 이만하면 내가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괜히 그 충성하시는 분들께 혹시 또 실망시키는 말씀 드릴까 싶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충성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러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별을 따오라고 했다면 어떡할 겁니까? 네?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늘에 별이라도 따오라고 하면 따와야 될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믿는다고 고백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코기를 남의 나라에도 뚫려야죠. 그런 하나님께서 너가 안 먹는 기름지 그것만 달래는데요.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셔요. 기름치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생활비가 많이 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은 헌금하지도 않았는데 내 이만큼 하면 많이 하는 거잖아. 맞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름치라는 것을, 비계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절 보셔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 말이 참 위에가 몇 번이 나오는지 잘 보셔요. 비계를 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름치를요. 어디에? 5절 다시 봅니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어디에서 살으란 얘기입니까? 제단 위에 불이 있습니다. 그 불 위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미 번제물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번제물 그 위에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이미 번제물이 없으면 화목제는 못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이미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이 있어야 그 위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번제단에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타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려면 이거 말고 기본 제물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번제물이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제물이 올려져서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 믿음 없는 봉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 우리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그 사람들의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번제물 없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구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회개와 구원, 어느 것이 더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질문이 좀 이상하다, 그죠?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셔요.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 앞에 허물을 죄를 없앤 건 뭡니까? 구속이죠?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돌아오라. 이런 얘기죠?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셨고 그러니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 달라고 졸라댑니다. 여러분, 생일날 지가 한 게 뭔데요? 예? 지 생일날 지가 뭐 했어요? 생일날 엄마는 뭐 했죠? 낳는다고 고생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기른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낳고 기르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다 해놔놨는데 지 생일 됐다고 생일 선물 달래네? 아, 지는 한 건 뭔데요? 딱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날짜 꼽은 거예요. 큰일 했다, 그죠? 부모가 낳고 기르고 수고한 것이 없으면요. 지 생일날 선물 칸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회복된 거 아니냐.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돌아왔지만 내가 돌아와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린 그거 기억 안 하고 내가 고백했고 내가 내 발로 교회를 다녔잖아요? 이럴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게 날짜 시금 꼬박꼬 앉아있다가 생일 선물 뭐 줄 건데요? 안 줘요? 이러는 아이들의 그 어리석음하고 비슷한 겁니다. 또 비슷한 일이 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오 그랬는데 이 소를 잡는 건 누가 합니까? 안수하고 잡는 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죠?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뿌리는 건 누굽니까? 2절 중간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셔요. 그는 이 그는 누구죠? 그는 또 그 화목지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추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가 누굽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이라고 말했죠. 이건 복수입니다. 그 제사장들을 가리킨다면 3절은 그들은이라고 해야 되지 그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 드린 사람이 그 기름치 비계 덩어리를 전부 추스려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5절 한번 보세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에서 사를지니 제단 위에서 그걸 불 사르는 것은 누가 하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합니다. 여러분, 제사드리는 사람은 그 소를 한 마리 다 잡아야 됩니다. 다 잡고 각을 뜨고 다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대신 소 잡아주는 그거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피만 받아가지고 뿌리는 일만 합니다. 제사장 쉽다, 그죠? 비계 추려내고 하나님께 드릴 거 다 가려내고 정돈하는 거는 제사 드린 사람이 합니다. 제사장은요, 올려놓은 거 불만 붙여주면 됩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은 짐승을 잡고 재물을 장만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제사 행위는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합니다. 왜 본인이 가장 중요한 일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으면요, 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잡고 뭐 추려내고 이래가 고생을 얼마나 하고 그야말로 피범벅이 안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것까지고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그거 뭐 피 뿌리고 불 붙이고 하는 거는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제사장이 해야 된다. 왜요?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소를 잡고 장만한다 해도 그걸 하나님께 드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재물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중개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이 노력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애쓰고 노력하지만 잊지 마셔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썼지만 이건 핑계입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게 되기까지는요, 우리의 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만 해도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름만 달라십니다. 기름은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놓으라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정작 중요한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의 표시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